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겸손의 영과 아버지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게 무엇이죠? 계란입니다. 달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계란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게 된 그 유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세요? 아, 이게 모른 척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십자가 전대 때입니다. 자기 남편이 십자가의 군사로, 이렇게 십자가 군사로 이제 증거를 받아서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 이름이 로자르닌드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제 자기 남편이 병사로 이렇게 가게 돼서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묘약과 이상한 그 관계로 인하여 집에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의 그 여종과 함께 어떤 마을로 이렇게 피신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닭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 로자린드 부인이 이 마을에 닭을 어떻게 구해다가 길러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맞이해 주니 따뜻한 이 배려에 나는 계란을 이 사람들이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서 닭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길렀습니다. 이제 한참 기르고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이 로자린드 부인이 동네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그 산에 가면 각 나무가 있을 텐데 각 나무마다 본인이 한 나무씩을 정해가지고 그 밑에 나무 밑에다가 예쁜 이 뭐냐 보금자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라. 아마 놀라운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 마을의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가서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아리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어른들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계란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다시 그 거기다 계란을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다시 애들한테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봉자를 한번 가보려. 그게 무슨 일이 이제 가보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계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림도 있고 글도 써져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들이 나중에 이렇게 유래가 되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일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계란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 산 저기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어온가 했더니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 자기 엄마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 엄마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내려왔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계란을 준 거죠. 거기에 이렇게 글씨도 써있고 그림도 그리는 계란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란 주니까는 효자니까 이 계란을 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겠다 막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웬 그 산에서 왜냐면은 이 길을 헤매고 있는 부상당한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불쌍해서 그냥 줄까? 어머니를 줄까? 고민하다가 아니 어머니를 줘야 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계란을 그 병사에게 준 거예요. 병사에게 딱 줬더니 병사가 그 계란을 보고 거기 있는 글귀를 딱 읽었습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글이 그 계란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이 뭐냐면은 그 병사로 갔던 자기 남편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자기 집에 가훈이 써져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 이 계란을 어디 어디 동네에 가면 있다고 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자기 부인과 다시 만나게 돼서 아름다운 재회를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게 되는 유명한 사건이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별로 안 감동적이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에 죽은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90년 이상이 돼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 관이 이렇게 뉘어있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고 그는 세계의 구원자였다라고 관에 쓰여 있습니다. 레닌 관에. 여러분 그가 인류의 주인이고 세계의 구원자였습니까? 그는 지금도 90년 이상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그 사람도 죽은 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수령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석가모니에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이 거리 행진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발견된 뼈 때문에. 여러분 발견된 뼈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썩어서 뼈가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인도에서 노방정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이 선교사님에게 반박을 하더랍니다. 우리 메디아, 여기서 메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마오메시 묻혀있는 곳이죠. 우리 메디아에는 마오메시의 시체와 관이 있다. 그런데 너희 기독교는 너희는 무엇이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스탠리 존스가 말하냐면은 그렇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빈 무덤만 있을 뿐이다.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흔히 말하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크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의미도 6개를 깨닫고 3가지를 이야기하고 3가지는 내년에 나누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더니 또한 여섯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내년에, 그래서 세 가지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377페이지 정도 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과연 복음의 핵심인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이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의 대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부터 보면 더욱 이 부분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은 뭐 복음이겠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가 되냐면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냐고는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고 바로 이 구원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준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됐다. 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여러분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토마토를 여러분 기를 때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토마토 같은 것을 기르면 처음에 열매가 나오는데 처음 열매가 딱 나왔을 때 그 열매가를 딱 꺾어버리면 열매를 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만히 놔두면 몇 개 맺히지 않아요. 그럼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첫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물을 완전히 철장을 척척척척 치고 완전 몇 겹으로 치고 완전히 그 다락방 안에 그리고 방 안에 딱 갇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이 딱 그렇게 완전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슉! 벽을 뚫고 나오시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쳐봤기 때문에 귀신의 유령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만져봐 어디 진짜 있어 음식 좀 줘봐 음식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서 놀라지 않으시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잠겼는데 예수님이 쓱 벽으로 들어오시더니 에? 음식도 드시지 총 만들고 진짜 여기 육체와 뼈가 있는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랄만한 일인데 여러분 놀라시지 말아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상태냐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동시에 same time 영어 보면 same time 같은 시간에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어요. 500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약 500명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게 성경이 나와있기 때문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각각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셨지요. 863번째도 나타나고 724번째도 나타나고 1번째도 나타나고 1545번째도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일시에 세임 타임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몸 시공을 초월하고 그러나 살과 뼈가 있고 그런데 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원래 이 무죄시대에 원래 그 거룩했던 인간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안 믿어주세요? 이걸 안 믿어주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될 될 줄 몰라요. 이걸 안 믿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 영광스럽게 변해서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구에 남아가지고 절대로 영광스럽게 안 변할 수 있어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완성의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완성되는 것하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것하고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신앙에서 말할 때는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단계는 칭의입니다. 칭의. 뭐냐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을 보장하는 단계입니다. 천국합니다. 칭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이 구원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다, 이르도록 자라겠다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이 뭐냐면은 성화 단계예요. 이 성화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건데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는 문제가 아니고 칭의 단계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고 이 2단계에서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로서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영화입니다. 영화. 뭐냐면 이 영화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완전히 거룩하게 변해되는 것. 이건 가르쳐 성경에서도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죄 용서 받았음에도 아직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고 언제만 구원 받을 걸로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영화는 나중에 거룩하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구원의 완성으로서 3단계 구원의 완성으로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몸에 여드름이 있나요? 그때는 여드름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염려 마십시오. 천국에는 안경점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가 잘 안 돼서 고민하십니까? 그날에는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모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천국말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언어장애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도 언어장애 때문에 다른 한국말은 엄청 잘하는데 영어만 나오면 왜 그렇게 언어장애가 생기는지 김영선 목사님처럼 영어 잘하시는 분들 부러우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혹시 몸이 벌벌해가지고 내 골반염, 아이고 내 심장, 아이고 내 간, 아이고 내 허파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날에는 여러분 여러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때로 우리가 못 먹고 다른 사람처럼 화합식을 못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어차피 주님 안에서 똑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소망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와 또 어떻게 이 부활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을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세던 기운이다. 뭐 위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5절에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세상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게 세상 것들입니다. 위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더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했더니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망해서 그 내가 빨리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빨리 좀 없어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천국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여기서 그 사고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에 빠졌겠어요. 전 너무 마음에 그 젊은 사람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지 이 세상을 그냥 미련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 것들은 아무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땅이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3장을 봤을 때 3장 제가 1절부터 어디까지냐면 17절까지를 내용을 이렇게 쏙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음란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는 겁니다. 아멘. 음란한 세상 것,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 부정, 즉 불결한 삶이 아니라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 lust,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이 아니라 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즉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십시오. 뭐냐면 찬양하며 살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라 그래요. 3장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비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맺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의 원리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것과 위의 것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을 함께 부활을 했으면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실제 믿으면 아멘하세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까지 여러분 할 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